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3월 5일 수요일.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우리는 우주 대쟁투 가운데 사탄과 그의 무리가 일종의 교전 수칙과 함께 이 세상에서 상당한 관할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을 보았다. 이 교전 수칙은 적, 즉 마귀와 그의 무리의 행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관할권에서 일어나는 악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려는 하나님의 행동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주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심으로 동의하신 교전 수칙의 범위, 즉 마귀에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통치권을 부여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본래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미래의 행동 양상을 도덕적으로 제한하신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누가복음 4장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의 원수의 통치 권한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신약은 빛의 왕국과 사탄과 그의 반역에서 비롯된 어둠의 왕국의 충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인 통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제약에는 적어도 1.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과 2.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약적 교전 수칙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이러한 걸림돌과 제한은 이 세상에서 악을 즉시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하나님의 도덕적 능력의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는 악과 고통을 보게 되고 이는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대쟁투의 배경과 하나님이 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정해두신 방침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대쟁투의 배경과 그분이 악을 다루는 법을 이해하면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다. 묵상. 예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적용. 세상에서의 사탄의 통치가 실제로 일시적인 통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투쟁에서 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악의 대리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선지자 왕 111. 비록 일시적인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라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운 것입니다. 주기에 즐겁고 받아서 기쁜 것이지요. 100일이 된 아이에게 가장 적당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마의 젖꼭지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의 젖꼭지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맞은 아이에게는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돌이 된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소리가 나는 장난감입니다. 유치원생이 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인형이나 로봇이 참 좋을 것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정말 딸을 고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쯤 그들이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신발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아이는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신발을 사주면 그 신발을 저녁에 꼭 품에 안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가방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분홍색 아니면 여러가지 형형 색깔이 어우러진 예쁜 가방을 고르고 남자아이들은 좀 무난한 가방을 고르는 것이 그들의 선택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요즘에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더 많이 발전되어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이 있지요. 이 스마트폰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게임기도 들어있습니다.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손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7명, 8명 정도, 많을 때는 9명 정도가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되면 선물로 용돈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명절이 되거나 생신이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건강식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선물로 용돈입니다. 이 선물은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기분이 좋아야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주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하면서 주면 선물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때 뭐 이런 것을 줘. 이런 걸 차라리 주지 말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다기보다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동방에서 온 철학자들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명문가 집안 출생이었습니다. 모두 잘 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던 그 명문가에서 자랐습니다. 재물과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유력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유력한 관리들이고 명문 박사들이었지만 특별히 그들이 잘했던 것은 천원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박사들은 그날 밤도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신비를 찾으려 깊은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갈급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 성경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그 밤에 베들레헴의 언덕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한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물이었습니다. 그 별은 그들이 평소에 보던 항성도 유성도 아닌 처음 보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그 천사의 무리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언덕 위에서 밝게 떠 있는 그 별, 베들레헴 언덕 위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던 그 별이 천사의 무리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마음을 끄는 힘이 그 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얼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을 폈습니다. 별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한 곳에 멈췄는데 그 말씀 바로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발람이 한 예언입니다. 발람이 모압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그들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새로 탄생하신 임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 탄생하신 임금, 왕, 메시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 허락의 땅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세 명의 박사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구세주, 메시아를 찾기 위하여 그 밤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엉겹결에 길을 나서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나라에는 귀한 물건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떠나기 전에 빈손으로 출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방의 풍습에는 왕이나 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존경의 표시로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박사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알기도 못하는 왕을 만나기 위하여 구주이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 전에 고민하시지요.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드릴지 고민하시지요. 이번 명절에는 현금으로 드릴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드릴까?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드릴까? 직장에서는 상사나 다른 동료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를 고민하지요.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선물을 줄 때는 어떤 것을 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귀한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이 그 왕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세 사람들은 은혼의 은혼을 거쳐 마침내 결심을 했는데 준비한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들은 선물이 준비되자마자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을 할 때 낮에는 쉬고 밤에는 길을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는 낮에는 길을 가고 밤에는 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녀보고 또 한국 땅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지만 낮에는 길을 가고 여행을 하고 밤에는 여관이나 방에서 쉬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낮에는 쉬고 밤에만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베들레헴 언덕 위에 떠있던 그 별도 밤에 본 것입니다.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떠서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뜬 별을 보고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쉬면서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여행은 피곤하고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낮에 가는 것도 힘든데 태양이 뜨겁고 광야길이기 때문에 힘든데 밤에 별을 의지하면서 어두운 밤길을 간다는 것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걸음은 더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피곤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왕을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왕을 만나기 위하여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태어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왕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성경 속에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실망도 되었지만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밤에 출발했습니다. 다시금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자신을 동방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그 별이 다시금 하늘에 밝게 뜬 것입니다. 그 별을 찾아 그 별을 따라 그들은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함께 동행하지 않는 왕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을 동방의 박사들은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에 되었을 것입니다. 확신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왕이 태어난 그 자리에는 왕을 호위하는 병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별이 멈춘 곳, 자기들 동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온 그 별이 멈춘 곳은 바로 허름한 집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아기를 보호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교육받지 못한 촌티나는 시골 사람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인지 의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에 들어가 그 아이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곧장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들은 그들이 애굽의 고난한 피난살이를 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값진 재정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비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최초의 선물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에게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바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가 아끼는 값진 재물들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비싼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하고 값진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아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선물의 공통된 특징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항상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그 성소를 만들 때, 특별히 성소에서 물두멍을 만들 때 성소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거울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거울이 매우 흔한 것이지만 수천 년 전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성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몸 단장을 할 때 쓰던 귀하고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들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하여 거울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가 붓을 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는 농부가 트랙터를 아니면 키우던 그 소를 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거울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거울을 드리고 난 이후에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없어지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 없어지면 그걸로 끝인 값진 거울을 하나님께 여인들은 드렸습니다. 여인들은 회막에서 수종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만 4천 명의 제사장들을 만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성막을 드나드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울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 귀한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던 곳이었습니다. 성소를 드나들던 제사장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들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모래에 쓰는 왕관은 공통적으로 황금을 사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황금 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거하고 있는 곳은 느추하고 허름한 초가집 한 구석이어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를 주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하는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값지게 사용하던 향료였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향수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향수를 드린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향은 가정을 향기롭게 하고 성전에서 성전을 향기롭게 하던 향이었습니다. 성소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던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모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는 일종의 감사 제사인데요. 모든 제사가 마치면 그렇게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또 분향단 위에서 태우던 향에도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반드시 유향을 다른 향들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던 물건 중에서 가장 자주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던 쓴 진액인데요. 당시 아주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의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던 기름을 당시는 관유라 불렀는데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이 비싼 관유를 만들 때 넣은 재료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침상에는 항상 몰약을 뿌렸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침상에 몰약을 뿌렸습니다. 잠언 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습니다. 태어날 때 선물로 몰약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선물로 몰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백근쯤 가려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사장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구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찾아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 행위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질서와 조직.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대에서도 동일하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철저하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세 당시에 정하신 완전한 규율에서 질서와 조직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 후의 활동. 나는 일어난 일들의 계략을 이제 다시 계속하고자 한다. 버몬트 집회 때까지의 우리의 활동 내용은 내가 1867년 12월 27일에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복사하여 알려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드슨에게 나는 지금 버몬트주 웨스트 에노스버그에 있는 디티 보르도우 형제의 책상에 앉아있다. 메인주 톱샴에서 우리의 집회를 마치자 나는 심히 피곤했다. 트렁크를 챙기는 동안 나는 피곤으로 거의 지쳐버렸다. 내가 거기서 한 마지막 일은 A 형제의 가족을 함께 불러 그들과 특별한 면담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귀한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권고와 위로의 말을 하고 또한 그들과 관련된 한 사람에게 바로잡는 말과 권면을 해주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고백과 울음이 따랐으며 A 부부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므로 나를 많이 지치게 한다. 우리가 차에 앉게 되자 나는 누워서 약 한 시간 동안 쉬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메인주 웨스트 브룩에서 포틀랜드와 그 근방에서 온 형제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친절한 말틴 형제의 가족과 함께 지냈다. 나는 오후에는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힘이 없음을 느끼면서 학교로 갔다. 학교는 큰 관심을 가진 청중으로 가득 찼다. 앤드로스 형제가 집회에서 첫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너의 아버지가 뒤를 이어서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서 몇 마디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힘이 되살아난 것을 느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으므로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약 한 시간에 걸쳐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매우 필요로 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다. 수요일 저녁에 나는 건강과 의복의 개혁에 관하여 거의 두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이 두 집회가 있기 전에 내가 완전히 지쳐버렸던 그때에 그처럼 예기치 않게 나의 힘이 새롭게 된 일은 내게 큰 용기를 주는 동기가 되었다. 우리는 말틴 형제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 기뻤으며 그들의 귀여운 자녀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부모와 함께 그리스도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얻을 때 불멸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 목요일에 우리는 포틀랜드로 다시 가서 고웰 형제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우리는 그들과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일이 그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고웰 형제의 아내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진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의 자녀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여 조용한 무덤 속에 눕는 것을 봄으로 찢어졌다. 잠자는 자에게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그 어머니가 모든 진리를 찾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생명의 시여자께서 죽음의 큰 감옥에서 포로를 나오게 하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만나서 깨어졌던 가족 사슬의 고리를 다시 연결지어 더 이상 헤어짐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고웰 형제는 우리를 그의 마차에 태워 역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출발 시간 직전에 꼭 맞추어서 기차를 타게 되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토끼풀 또는 클로버는 콩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속명인 트리폴리움은 라틴어로 새 잎이란 뜻이며 종명인 루펜스는 덩굴 식물, 밑으로 낮게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라틴어입니다. 토끼풀 또는 클로버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유럽임에도 극지와 정글, 사막을 제외한 세계 도처에 다 퍼져 있을 정도로 적응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꿀 때에도 가장 골칫거리 잡초 중 하나가 되기도 하죠. 뿌리가 가늘어 잔디 틈을 파고들며 덩어리 져서 성장하여 토끼풀을 제거하려면 잔디와 흙을 통째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서식하지 않았고 근세에 외국에서 전해진 귀화 식물이며 1907년 경기도 수원에 있던 권업 모범장에서 사료로 쓰려 도입한 것이 야생으로 퍼졌는데 철도를 따라 무성하게 자라 철도풀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토끼풀이라는 말의 어원은 토끼가 잘 먹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토끼에게 독으로 작용하는 성분이 있어 먹이로 주면 먹기는 하지만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얀 꽃봉오리가 토끼 꼬리와 비슷해서 토끼풀이라고 부른다는 설, 토끼 사료로 쓰이는 닮음꼴 식물인 자주개자리와 혼동해서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끼보다는 오히려 달개기에 클로버를 주면 매우 잘 먹는다고 합니다. 토끼풀 또는 클로버의 잎 모양은 괭이밥과 비슷합니다. 괭이밥 잎은 하트 모양이고 클로버 잎은 원형에 가깝습니다. 더 큰 특징은 괭이밥 잎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클로버 잎에는 흰색 무늬가 있습니다. 클로버도 꽃이 피는데 흔히 풀꽃이라고 부르고 따다가 꼬아서 풀꽃 반지로 만드는 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줄기 하나에 꽃이 토끼 꼬리처럼 복실복실하게 또 둥글게 피어나며 양파나 수국처럼 작은 꽃 여러 송이가 모여 한 송이를 이루는 형태이며 씨앗 또한 꽃 하나마다 달립니다. 일반 클로버는 20에서 30cm로 붉은 클로버는 30에서 60cm로 자라므로 섞어서 키우면 일반 클로버가 붉은 클로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심는 것이 좋으며 붉은 클로버는 잎이 조금 길어서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클로버가 붉은 클로버보다 조금 더 값이 나갑니다. 토끼풀은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으며 지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윤작에 이용되기도 하죠. 땅을 갈고 클로버를 심으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끼풀은 식용 가능한데 일반 클로버와 붉은 클로버 모두 말려서 차로 마실 수 있으며 잎은 샐러드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잎을 말리면 바닐라와 비슷한 향이 나서 바닐라 대신 과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100g당 40g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가축 사료 및 채식 주의자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먹을 용도로 키워지거나 약이 뿌려지지 않았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도시 같은 곳에서 흔히 자라는 클로버들은 중금속이 매우 많기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토끼풀은 꿀을 따는 데에도 쓰입니다. 클로버 꿀은 빛깔이 맑고 향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꽃내음을 띠어 인기가 좋습니다. 때로 토끼풀은 정원의 잔디 대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자라는 클로버의 특성상 일반 잔디보다 훨씬 관리하기 쉬우며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디와 달리 잎뿐만 아니라 꽃까지 피기 때문에 꿀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동속 2종으로 붉은 클로버가 있는데 이름처럼 일반적인 클로버와는 다르게 꽃이 붉은색에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며 줄기가 땅을 긴다기보다는 덤불을 이루듯이 일어섭니다. 잎은 뾰족뾰족하고 하얀 클로버와 달리 네 입자리 돌연변이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허브의 일종으로 약효가 있으며 식물 자체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식용 가능합니다. 붉은 클로버라고 간혹 꽃집에서 파는 클로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화이트 클로버와 비슷하지만 꽃이 푸른색으로 그것도 딱 한 송이씩만 피어납니다. 일반 클로버가 여러 꽃이 모여 둥근 형태라면 이것은 콩꽃 하나이며 잎의 무늬는 검은색 계열로 지저분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꽃이 피는 자운형이라는 식물도 있는데 같은 콩과이기는 하지만 한약재인 황기와 친척벌로 클로버와는 속 단위에서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전혀 다른 종이지만 얼핏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괭이밥입니다. 잎이 세 갈래지만 클로버와는 반대로 짧고 작으며 클로버에 비해 좀 더 뚜렷한 하트 모양의 잎입니다. 잎 가운데에 접은 듯한 선이 있으며 밤이 되면 잎이 반으로 접혀 시든 듯 내려갑니다. 무엇보다 클로버 잎에는 흰띠 무늬가 없고 붉은색이 감도는 개체가 자주 나타납니다. 클로버가 대체로 양지 바른 뜰에서 자란다면 괭이밥은 비교적 풀잎이나 관목이 무성한 곳 혹은 건물 사이 바닥 틈 등 햇빛이 덕을 크게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잘 자라며 꽃은 노란색으로 작게 피어납니다. 괭이밥 종류의 계량종은 원예 식물이지만 야생종은 화분을 들여놓고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느새 본 식물 곁에 작게 올라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클로버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잎이 4개 달린 네잎 클로버는 일시적 형질 변형, 즉 기형이라 보겠습니다. 클로버 밭을 뒤지다 보면 가끔 발견되는데 돌연변이 발현율이 낮기 때문인지 발견하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클로버를 보면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곤 하는데 이보다 더 드문 확률로 5잎 이상의 클로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잎 클로버의 꽃말은 금전운과 더 큰 행운이고 6잎 클로버의 꽃말은 건강운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4잎 클로버를 발견하고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탄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며 몽골에서는 4잎 클로버가 더 많아서 3잎 클로버가 귀하다고 합니다. 2008년 발견되어 기네스북에 등재된 클로버는 21잎이었습니다. 이는 2002년에 발견된 18잎 클로버의 기록을 깬 것인데 2009년에 56잎 클로버가 동일 인물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까지 기네스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 새 기록 경신은 동일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적인 품종 개량을 하여 만든 것이며 2010년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개량종도 중지되었습니다. 네잎 클로버가 생기는 원인은 흥미로운데 첫째 태생이 기형인 것과 둘째 생장점에 상처가 생길 경우에 네잎 이상이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새잎자리가 밟혀서 상처가 나는 경우입니다. 아주 가끔 다섯, 여섯 엽짜리도 발견되는데 네 엽 이상인 경우는 완전 대칭보다는 셋보다 나머지 잎이 약간 작은 것이 많습니다. 성경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운아는 네잎 클로버를 찾은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께 큰 은혜를 입는 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